마리아는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약속만 되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가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너를 덮고 네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를 낳지요. 목자들이 축하하러 밤에 찾아오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또 인사하러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 일이 기구합니다. 그는 아마 평생 미혼모라는 오해와 어떤 그 수치를 감내해야 됐고 또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 같이 자라지 않고 이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부터는 모든 논쟁과 모든 시비에 말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제적 이제 존재가 되는 바람에 그 슬픔과 고통은 갈수록 깊어지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가야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마리아의 찬송은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고백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이 일을 그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표현은 55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선민에게 하신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이 결과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결정적 권세를 역사 속에 그리고 나에게 개입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모든 족속에 그 시조가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다만 이스라엘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들의 아비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알려진 현 시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또 주어 네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지킬 것이다 라고 맹세하신 것.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 모든 인류의 영광의 시조가 되는 이 일은 꼭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라는 약속의 실현입니다.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열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중에 예수를 보내어 모두를 끌어안는 모든 운명을 확정짓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묘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따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나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거기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모든 비유,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위대한 자와 비천한 자의 비유에 마리아는 비천한 자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개입, 그 놀라운 권능과 진심어린 하나님의 행사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은 비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비천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뜻은 알 수 있지만 더 크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했던 제자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부인한다는 게 뭐죠? 겸손해야 된다, 낮은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의지적, 선택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자리를 말합니다. 처녀가 애를 뱉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겸손을 떨 것이며 새삼스럽게 뭘 금식기도를 할 것입니까? 일은 일어났고 그 일은 이 세상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적 표현에서 이것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곤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못 낳고 닥쳐온 현실은 무섭고 해결책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무슨 선택을 하냐면 자폭을 해버립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폭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이제 인도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짐을 지고 쫓아와라. 자폭하지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에서 그 짐을 지고 와라. 십자가를 져라. 이런 것이 헌신, 희생, 소명이라는 단어로 다 어떤 의지, 어떤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추상화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현실, 지금의 자리, 여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성가대에서 메시아 하는데 지휘자가 저보고 박선생은 이 부분은 부르지 마시오. 그랬을 때 그때 거기 못 들은 것 같이 서 있는 것.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 내가 자랑스럽고 후회해서 고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부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조건이다. 이게 예수의 탄생입니다. 하필 말이 아니야 이거죠. 하필 처녀냐. 그것도 약혼까지 해놨는데 미리 하시든가. 결혼한 다음에 낳든가. 하필 나냐. 이렇게 된 것을 감수합니다. 왜 감수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왜 미혼모가 됐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글쎄 말해요. 그러죠. 글쎄 말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굉장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너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네 조건이면 충분하다.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 그게 예수를 보내시는 그 약속.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네게 한 약속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이 가장 크신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켜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보낸 그 아들, 십자가에 죽는 그 아들이라는 방법으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든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우리는 자폭할 수는 없다,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게 믿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일하실 수 있다.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 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그가 역사와 모든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 그를 찬송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리는 영광보다 더 크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의 영광도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얼마나 찬란하냐. 그렇게 얘기했던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실존과 여러분의 가슴 가득한 모든 의심과 불안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입으로 이 마리아의 찬송을 함께 불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구간에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알아볼 수 없는 저 헤롯이 물은 것 같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뇨? 고급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외적 조건이 없었습니다. 골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골로 십자가까지 갔고 거기 부활이, 영광이, 소망이, 기쁨이, 자랑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의 현실적 조건에서 지금 이 자리,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깨우치는, 살아내는 그 기적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